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장. 이틀 뒤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그리고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도 잔치의 초대를 받아 와 있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머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집 종들에게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가까이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각기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항아리에 채워두었던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 있었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이르셨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종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다시 이르셨다. 이제 조금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사람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물을 맛보았다. 물을 떠간 종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랑을 불러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대접하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요. 그런데 그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예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 가운데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보여주셨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들에서 소화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던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다.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썩 나가거라. 너희가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바닥으로 만들다니.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다. 당신의 집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를 불사를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셈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어. 그런데 당신이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뜻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는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누구의 증언도 들을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 스스로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창세기 제44장.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넣으시오. 관리일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모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택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로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의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의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선생들이 손에 넘어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비웃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을 한 뒤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시면 제 두 아들을 각각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실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그들이 고관들은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자신을 따라 배우고 또 쓰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런 쓰라린 선언을 들으면서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두 아들의 장례를 위해 역할을 하려 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은 분내고 주님은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천국에서 승리자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산 자들이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바로 섬기러 왔으며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아픈 마음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이지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섬긴 사람들을 상주실 날까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 마지막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죄의 수치와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과 외면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아픔의 길임을 아시고 주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방의 권력인 로마의 사형 판결을 받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처절한 운명을 3년 동안 자신을 통해 듣고 배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절망 뒤에 있을 영광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19절의 약속입니다. 죽음으로 죄는 해결되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죠. 이 놀라운 은혜로 나는 오늘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여전히 없어질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눈으로나 귀로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탁을 지금 두 제자들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기록의 차이는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주님께 간청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시듯 말씀하십니다. 그런 두 사람이다 보니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덥석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안타깝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마가복음 10장 39절인데요 하셨고 이들은 과연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께서 받은 세례를 예언대로 받고 맙니다.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고 요한은 오래 살면서 잔인한 고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오히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3절에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최선의 충성과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 맹랑한 두 제자와 어머니의 행동에 반응하는 다른 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4절에 그랬습니다. 철없이 설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도 못지않게 나머지 열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와 그의 어머니의 태도에 함께 분노하는 다른 제자들은 오늘날 자신임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다시 귀중한 섬김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 즉 불신의 세계는 조그만 권력만 있어도 그것을 최대로 쓰려고 권세를 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 27절이죠. 이것은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의 자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데는 가졌던 모든 권력조차도 내려놓고 평등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권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음을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이죠. 그러므로 교회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권리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주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의 혈육보다는 예수도의 피로 맺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더 수고하고 자신의 혈육들을 더 시키고 영혼의 형제들을 배려하려 드는 자세가 교회 속에서는 더 중요한 삶입니다. 영원한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피를 더 귀중하게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남에게는 온유하되 자신에게는 더 혹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도의 보혈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주님은 모범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에 그러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조차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사실이 모범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의 권력과 이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위임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내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는 의지가 살아난다면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또다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 반드시 보상되는데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끊임없이 되살아나려는 나 자신을 주저앉혀야 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영광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영원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나를 낮추고 산다면 영원에서는 분명히 높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 자신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나는 죽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Glorify the name of the Lord.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2, Ann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s continue with our study about Anna. Her story is found in chapter 2 of Luke, verses 36 through 38.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안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Anna, a prophetess, was there at the temple. She was from the family of Phanuel in the tribe of Asher. She was now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before he died and left her alone. She was now 84 years old. Anna was always at the temple. She never left. She worshipped God by fasting and praying day and night. Anna was there when Joseph and Mary came to the temple. She praised God and talked about Jesus to all those who were waiting for God to free Jerusalem.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Anna is named as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one of the 12 tribes of Israel. Anna was a special name, meaning grace, and being from the tribe of Asher, it has even more meaning. The tribe of Asher had split away with 9 other tribes to form the kingdom of Israel to the north, long ago after King Solomon lived against God's wishes.
안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인 아셀 지파 부두엘의 딸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에는 은혜라는 특별한 뜻이 들어있는데 이는 아셀 지파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9 지파와 함께 북방 이스라엘로 따로 떨어져 나간 지파였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They did not worship as God asked and were far from Jerusalem. They were then taken into exile by Assyria. Eventually they returned, but much time had passed.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에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Through so many generations, Anna's father was then faithful to God. This shows us how deeply God's grace flows.
이렇듯 많은 세대가 지나갔지만 안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넘쳤는지를 보여줍니다.
Another example of the grace of God in Anna's life is that he cared for her needs. Psalm 68:5 says, Father to the fatherless, defender of widows, this is God whose dwelling is holy.
안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의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데서 또 나타납니다. 다음은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Luke 2 verse 37 tells us that she was always at the temple, praying, and fasting. Luke means literally that Anna lived at the temple. Perhaps as a young woman, she was a custodian or caregiver, but now in her old age, she merely prays and waits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는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성전에 머물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안나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Do we meet a more sincere and devoted female servant in all of Scripture? Perhaps Anna spent her days praising God and singing the Psalms of David, such as Psalm 100, verses 1 and 2. Earth, sing to the Lord. Be happy as you serve the Lord. Come before Him with happy songs. Know that the Lord is God. He made us, and we belong to Him.
성경에서 이처럼 헌신적인 여종을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안나는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100편 1, 2절 같은 다윗의 시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Anna firmly believed in the God to whom she continually prayed. Luke 2 verse 38 says she told everyone about Jesus, their hope. The focus of her life changed in an instant from looking for a Messiah all her life to finding him in a moment, then seeking people out to tell the news.
안나는 그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을 꽤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소망인 예수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메시아를 처음 본 순간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What Anna's story teaches us is that our circumstances do not define us. Anna was left a widow at a young age, alone and had an unfulfilled prayer for more than 60 years, but she did not give up.
안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남았지만 그 후 60여 년 동안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he served God. She prayed. She had zeal and a belief that God would answer her prayer. This is the legacy Anna leaves us today.
안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Her life reminds us of this passage in 1 Thessalonians 5, 16 through 18.
안나의 삶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Always be full of joy. Never stop praying. Whatever happens, always be thankful. This is how God wants you to live in Christ Jesu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about Mary,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주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나의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내서 이틀치, 3일치를 한꺼번에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다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공의가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